빌립보서 60번 메시지.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 우리는 빌립보서가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를 학대할 수 있도록 그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우리의 목표로서 그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유일한 생각, 즉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를 획득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관한 이러한 방면들을 다룬 후에 바울은 4장에서 다소 뜻밖의 관용과 염려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는 관용이 필요하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어떤 염려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관한 그와 같은 의미 깊은 책의 결론에서 관용과 염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1장과 2장과 3장에서 다루어진 문제들과 관용과 염려함에 대한 바울의 말 사이에는 연결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년 전에 나는 바울이 염려함에 대하여 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었습니다. 나의 관념에 따르면 보다 높은 것들이 무엇인지 내게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더 높은 것들에 대하여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안배된 환경들. 에베소서 1장 3절과 2장 6절에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매일매일의 체험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염려 안에 있는가? 우리는 보다 자주 하늘에 속한 것 안에 있지 않고 근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 후 인간은 근심과 걱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창세기 3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정해진 환경으로부터 오는 염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염려를 갖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하여 걱정합니다. 자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날 자녀를 갖게 될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걱정과 근심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근심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들의 호흡과 그들의 음식물과 그들의 의복에 대하여 걱정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자신의 날들이 기쁨보다는 근심으로 더 가득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한 사람이 또한 사는 것에 대하여 염려함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주님은 사람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슬픔 안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 주님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식물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염려로 충만합니다. 모든 농부는 그의 농작물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그는 날씨와 또한 병충해에 의한 손상에 대하여 걱정합니다. 사실상 어떤 종류의 일도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조차 자신의 일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염려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염려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를 갈망합니다. 결혼 생활은 좋지만 기쁨보다는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을 포함합니다. 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때에 결혼할 것을 권면하지만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 근심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생활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근심의 종로로 타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걱정할 어떤 환경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살기 위하여 버는 것이나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은 잠잘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생활의 모든 환경들을 정하셨으며 심지어 이 환경들은 기쁨보다는 더 많은 근심을 줍니다. 슬픔은 언제나 기쁨보다 오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짧은 기쁨의 기간이 있을지 모르나 그 다음에는 훨씬 깊은 슬픔과 걱정과 근심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일으키는 환경들을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따르면 구속과 내주하시는 영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 안에는 틀림없이 고통들과 근심들과 걱정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에 포함된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 근심을 포함함을 압니다. 인간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총체.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는 인간 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체험들을 통과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서 나는 상당히 많은 다른 환경들 안에 있어 왔습니다. 나는 가난을 알고 나의 필요한 공급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나는 인간 생활의 모든 환경 안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근심은 인간 생활을 종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 생활의 총체는 근심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이 든 사람에게 근심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인생의 거의 모든 날 동안 근심을 알아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4장 6절에서 근심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는 그가 근심이 인간 생활의 총체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관용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총체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인간 생활이 근심으로 쌓여져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관용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근심이 없는 관용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단지 2장 안에 있는 문자들을 연구함에 의해서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50년 전에 나는 이 장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두에서 여러 해 동안 연구와 체험을 통하여 주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관용의 생활이라는 것을 보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근심이 인간 생활의 총체인 것처럼 관용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총체라는 것을 깨닫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을 명하는 데 있어서 관용과 근심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관용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극적으로 우리는 근심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합당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합당하고 참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이 구절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설명은 갈라디아서가 아닌 빌립보서에서 발견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계시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능가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우리가 근심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심도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을 감소시킵니다. 심지어 적은 근심도 그리스도의 분량을 감소시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은 관용과 근심의 양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관영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부족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당신의 생활 안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관용을 가지며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갖습니까? 관용의 정도와 근심의 정도 중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우리가 관용보다는 근심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시인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근심이 없이 관용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관용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근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근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관용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관용과 근심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함.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4장 10절을 그러나 주 안에서 내가 심히 기뻐함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더욱이 1장 18절에서 바울은 그의 고난들에 대하여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 말합니다. 기쁨에 대한 바울의 말은 우리가 그의 환경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죄수였으며 그의 어떤 반대자들은 그의 사역을 손상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여기에서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것에서도 부끄럽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바울의 동역자들 중 어떤 이가 감옥에 있는 그를 방문하여 그가 근심하고 슬퍼하고 걱정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다 합시다. 의심할 바 없이 그를 방문한 그 사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한 바로 그 사도가 매우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바울의 상황이었더라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그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바울은 어떤 근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에도 근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확대되었습니다. 바울은 관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투어 기간 동안에도 바울은 상당한 관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들을 관심했으며 성도들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고 있었으며 성도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친절과 동정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관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어떤 근심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죽음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를 근심케 할 수 없었습니다. 만족과 관용. 우리는 근심이 관용과 반대됨을 보았습니다. 근심은 관용하는 우리의 능력을 먹어치우는 벌레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관용이 없다면 우리는 기분 상하거나 성질 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성질은 종종 근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일 내가 나의 장래와 나의 환경과 나의 가족에 대하여 걱정한다면 나는 다른 이들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걱정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기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기쁘고 만족할 때만 관용을 갖습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기쁨과 만족이 관용을 생산하는 두 요소임을 지적했습니다. 오직 기쁘고 만족한 사람만이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슬프고 불만족한 사람은 쉽게 짜증내고 마음이 상합니다. 바울은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이 없었고 관용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바울의 말로부터 최소한 얼마 동안은 그에게 공급이 부족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넘치는 관용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거듭거듭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처지는 어떤 사람이라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감옥이란 기뻐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환경이나 장래에 대해 근심과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관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만일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충만한 확신으로 이러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상업에 종사한다 합시다. 그의 사업은 전망이 밝고 그는 많은 돈을 벌지도 모릅니다. 얼마 후에 그의 사업에 실패하고 그는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돈을 벌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형제가 이러한 환경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충만한 확신을 갖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그에게 더 유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잃어버림을 통하여 그는 온전케 되고 건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병이든 좋은 건강이든 모두 하나님의 정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좋은 건강은 얼마 동안의 질병만큼 우리를 온전케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건강이 나쁠 때 우리는 건강이 좋을 때보다 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근심을 갖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선행 조건은 우리가 체험하는 고통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충만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인간들 사이에 흔히 있는 슬픔들과 걱정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두 참새들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참새가 다른 참새에게 왜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걱정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참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들을 돌보아 줄 아버지가 없나 봐.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성취하도록 돕는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생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확대되는 것만을 주의했습니다. 그는 모든 환경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근심을 갖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 어떤 성도들은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걱정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갈망이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그들의 건강에 대하여 근심합니까? 그들이 근심하는 것은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프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죽음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죽음은 나를 근심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죽는다는 가능성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학대할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빈곤이나 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환경이 우리 아버지의 정하심이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고통 자체를 위한 고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도록 추구해야 하며 고용된 사람들은 승진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돈이나 심지어 우리의 직업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손실은 하나님의 정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